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역교회와 그 보편적 교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용례를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교회 그럴 때는 지역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왜 모이냐 이거예요. 왜 모이는가?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예,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 침례, 그 다음에 하나님 다 하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행하신 그런 일이 뭐냐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셔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셨다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잘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보면 some, 몇 명은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몇 명은 대언자로, 몇 명은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들을 줬다는 거예요. 선물들. 그 선물들이 가서 펴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네,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12절, 왜 선물로 줬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몇 명은 사도로 주시고, 몇 명은 대언자로 주시고, 몇 명은 복음전도자로 주시고, 몇 명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는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영적으로 속해 있지만 이 지역교회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지역에서 그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일부는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일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일부는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사도가 됩니다. 없어요. 대언자는 왜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씩 이렇게 계시가 돼서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대언자. 목사가 대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은 있을 수가 있어도 직통으로 뭔가를 받아갖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대언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 그럼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목사와 교사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목사와 교사는 pastors and teacher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nd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의 목사 교사가 아니고, 제대로 다시 또 번역을 한다 그러면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앞에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더러는 사도, 더러는 대언자, 더러는 복음 전도자. 근데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줬다는 겁니다. 목사 겸 교사.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이 양을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양 꼴을 매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하고,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자,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 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구원 받았지만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는 영적인 일에서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까요? 뭐 저 차를 살까요? 말까? 이런 건 목사하고 의논할 필요 없어요. 엄격한 의미에선 어느 날 이사 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의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와 여기 나와 있는 교사는 어느 의미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완전하게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그런 영역에까지 권위를 행사해서 넌 뭘 해라 하지 마라, 직장을 여기 가라, 직장은 꼭 여기 인천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만 영적인 일에서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섬기는 일, 이게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외부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성도들 이끄는 사람이, 그게 목사와 교사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와 교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목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목사를 또 부인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제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 그랬어요. 방언하는 은사. 그 다 선물인데, 방언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너는 목사의 은사가 있고, 너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너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그걸 은사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지역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 지역교회에 예수님이 선물 여러분 돈 받고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거죠. 예수님이 값없이 그 사람들을 선물로 그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지, 이 사람은 목사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목사는 은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부인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목적 잘 들으세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첫 번째,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서서 목사가 1년 365일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그 설교만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다 구원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온 애기 보고 자꾸 나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잘 들으세요. 1차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게 지역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란 얘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마다 구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다 구원받았는데 거의 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도 나면 다 나중에 어디 학교 보내잖아요. 뭐 하려고? 훈련과 교육시키려고. 그러듯이 교회에 반드시 훈련과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재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에요? 교육과 훈련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우리가 왜 하는가? 이 목표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목사하고 양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다른 얘기를 하면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등함과 평등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목사도 다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이에요, 다 양.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양들을 이끌고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사도 형제, 집사 형제예요. 목사도 목사 형제고. 그래서 엄격한 그런 의미에서 절 보고 형제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특히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이 저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를 한다고 하고 독립교회를 할 때 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이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서 이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같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대부분 설교하는 내용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있어요.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매일 구원받으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매일 구원 설교만 하면 아직 목사에게 와서 물으세요. 어떻게 내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날 수 있냐고.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는 걸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라나는 거. 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먹이는데 매일 똑같은 밥만 먹이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지 않죠? 편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 안에서 목사와 교사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하면 그냥 1년 365일 킹제임스 성경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성도가 잘할 거야 안 잘할 거야? 안 잘아요. 머리만 크게, 몸은 요만한데 그냥 이만하게 생긴 가분수가 생기면 항상 교회에 문제 일어나죠. 어느 교회는 맨날 재림만 해요. 재림. 어느 교회는 매일 구원만 하고 어느 교회는 매일 전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때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성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하는 그런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표를 보시죠. 그럼 지역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신자들의 모임입니까?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중에 불신자가 가끔씩 들어오는 거죠?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설교도 하는 겁니다. 목사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가도 그날 갑자기 불신자가 생기면은, 구원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구원설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혼 구원 그게 중요해도 여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지역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신자를 위한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신자들에 맞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역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복음은 구원설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그렇지만 매일 구원만 설교하면 그러면 못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네. 힘들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주 임무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예, 그러고서는 불신자들에게 가져가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와서 다시 훈련을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랑 같이 가든지 집사님이랑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역교회는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성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지역교회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성도가 성화가 되는 것. 그래서 뭐가 주요 목표냐? 양육과 훈련. 성경 전체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 자리에 서면 아예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서야 돼, 이 자리에 쓸 때.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감 없이, 편견 없이, 편식이 되지 않도록 다 가르치겠습니다.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계시록도 가르치고 창세기도 가르치고 시편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 해서 신약교회라고 해서 신약성경만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약성경은 신약보다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복음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보다 훨씬 등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이 등급이 더 높대요. 그게 그런 거 우린 믿지 않아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나온 동일한 단어고 동일한 영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포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이 성도들 성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세 번 정도 모인다고 할 때, 두 번 정도는 성화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번 정도는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좀 균형이 잘 맞지 않겠는가. 근데 세 번, 일주일 세 번 할 때 세 번 다 구원, 52주 다 구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지역교회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 것인가도 좀 더 깨닫게 되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근데 이 일을 실질적으로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이단들이 성경적인 방법을 써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하는 일 뭐예요? 여기 모이면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그럼 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면 또 장로들이 가서 열심히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또 가서 덤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그때 장로랑 같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수준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다. 근데 그게 원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에요. 이게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슬링을 누가 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일이 있어서 하여튼 몇 사람이 어디 멀리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간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이 잘 안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복음 선포하러 갔는데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가서 벌써 이렇게 딱 만나봤는데 이거는 통통통통 쳐갖고 이건 뭐 넣어봐야 이거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좋은 인상 차라리 주고 그리고선 다음에 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벌써 이게 논쟁이 돼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저가 그런 분들을 돼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거기에다 이런 고급 그런 말씀을 가져다 줘봐야 자꾸 발로 밟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긴 하는데 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우리가 오히려 아주 마음이 상해갖고 하루 이틀 아주 기분도 나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배워서 그런 것들도 잘 익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좀 익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불신자들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돼요. 또 교회 안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불신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건강한 유기체를 봐야 돼요. 아, 이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건강하구나.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 정말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 사람들. 먹는 거, 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옷 입는 거 하여튼 뭐 애들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안에 들어와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독과 장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감독과 장로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 장로, 그 다음에 목사는 성경적으로 동일한 것과 같은 그 직무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임명을 받아야 돼, 임명. 임명을 받는 걸 영어로 오데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말로는 그걸 자꾸 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얹지 않아도 교회에 임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 임명을 받을 때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안수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장로가 20살 된 사람이 장로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장로 뭐예요? 늙을 노자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세상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래야 장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독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감독은 지역교회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기능을 맡는 그와 같은 사람을 이제 가리키고 그래서 장로, 그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감독자, 감독 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만두도록 하고요. 그런 감독이나 장로가 되려면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특징, 그게 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양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양육과 훈련을 누가 시키냐? 장로, 감독, 목사가 시키는 건데 장로와 감독과 이 목사가 가르치는 걸 못하면은 그러면 장로,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공통 요구 조건이 뭐냐? 먹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먹일 수 있는 능력,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목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장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목사, 장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지 않는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을 특별히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인 것 같습니다. 3장 2절. 그 다음에 읽고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 없이는 목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가르치려고 하면은 지적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분명히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제가 알러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을 좀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꿈에 목사를 하라고 이렇게 뭘 보여주셨다든지 하여튼 뭔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찾아왔어요. 나는 목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걸 다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구분해 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 교회 최소한 4년이고 5년이고 얼마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는 가운데 가르치는 일을 맡아봤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그 사람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평생 동안 후회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교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교회를 할 때 목사가 분명히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가르치는 재능에 있어요. 언변의 재능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다른 모든 게 좋아도 그 사람 목사로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맡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목자예요.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꼴을 먹고 정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목사가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런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아니면 감독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일이 어떤 일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까 가서 보면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 한 번뿐이 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외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목사를 부인하는 그런 또 교회나 이런 데서는 목사는 성경에 사실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런 구절을 들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왜 이 디모데전서 3장 이런데 목사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거기 왜 감독이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감독. 감독. 예. 처음에는 다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뭐 무슨 홍길동 감독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이 영어로는 비숍인데 비숍이란 말이 감독으로도 번역이 되고 주교 아시죠? 천주교의 주교. 주교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3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나와서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위에 가 있는 그 사람도 비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숍. 그렇게 돼서 감독이나 아니면 주교라고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잘못된 교회의 그 감독이나 주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독이나 주교하고 이게 잘못 혼동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교회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럼 그게 뭐하고 연관이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비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비숍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패스터, 목사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 침례교회 또 대부분의 성경적인 그런 모든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안 부릅니다. 다 목사라고 이제 부르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은 핏줄이 10만 킬로미터래요. 10만 킬로미터. 이 핏줄이 질핏줄까지 다 포함하면 이 안에 10만 킬로미터가 들어있고 심장이 매일 5천 리터의 피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리터 병 마시는 병 아시죠? 우리 매일 마시는 게 그 500ml죠? 우리 마시는 거, 사서 마시는 거. 그거 두 개면 1리터인데 그렇죠? 그거를 5,000번을 펌핑해서 매일 내보낸다는 거, 우리 심장이. 그 다음에 뼈가 200개, 그 다음에 근육이 600개, 그 다음에 신경은 1초에 100m 신경이 뭐가 이렇게 타격이 닿지 않습니까? 뜨거운 거 차가운 게 닿으면 1초에 100m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경, 이 개가. 그 다음에 뇌는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컴퓨터로 돼 있는데 이 모든 게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우유나 뭐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손톱까지 딱딱한 게 자꾸 자라잖아, 이게. 이런 거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딱딱한 게 자라거든요, 이게. 예? 어떨 땐 그래. 아, 이것도 안 깎고 좀 이렇게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머리털도 까만 게 나온 다음에 까만 거 별로 먹는 게 없는데 까만 게 나오고 그 우리 몸이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말로 지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김성경 교인이나 누구 이제 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아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예요. 우리 교회 김성조 형제님이시고 또 집사 이렇게 직분을 맡은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지체. 야 이게 또 지체가 무슨 얘기인가.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멤버예요. 여러분 멤버 아시죠? 라이언스 클럽 멤버. 멤버 아시잖아요. 멤버. 헬스 클럽 멤버. 멤버를 우리말로 지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체. 가지를 가지 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손가락도 지체, 발가락도 지체, 코도 지체 이게 다 하나의 가지로 다 뛰어나왔는데 그게 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입니다 그러면 멤버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지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지체. 네, 그래서 멤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몸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뭐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례교회에 속해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한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 안에 있으면 한 몸인데 지역교회를 형성해서 지역교회를 지금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몸이 지금 여기 이 육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속하고 저기 교회에 속할 수는 없잖아요. A 감리교회도 속하고 B 침례교회도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상 어쩔 수 없이 땅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서는 한 교회만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멤버라다가 또 그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몸 안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옮길 수가 없어요. 한 몸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아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한번 쑥 들어가면 그러면 나올 수도 없고 그 예수님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그 예수님 몸의 지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지체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과 같은 지체이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지체이고 근데 다 같이 같은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모두가 다 발이면 어떻게 어떻게 다른 밥을 먹고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한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가 된다. 나머지는 예. 자 그래서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몸이 하나인데 여기 손가락이 아프면 나머지도 다 아픔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느껴요. 그렇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도 A라고 하는 우리 지체가 지체라니까 이 지체가 이렇게 잘리면 어때요? 아파요. 피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끈끈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어저께 이렇게 초상집에 갔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이나 대부분 다 오셔갖고 왜 온 거예요? 지체니까 온 거예요. 아, 지체니까 왔잖아요. 거기에 한 지체가 상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우리도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위로해 주러. 예? 그런 것이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을 쓰는 거예요. 시옷. 그래서 나보다 낮게 이렇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장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가 그 안에 다 살아있습니다. 명령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도 만들고 했는데 다 그 헌법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일을 이렇게 의논해서 그래서 서로가 다 협의가 될 때까지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투표하지 않고 일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목사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집사면 문제 생깁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해줘야 그 지체들이 다 왕성하게 일을 하게 될 때 한 몸이 바르게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지체들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다른 지체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배를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출항을 시켰습니다. 이제 바다에 나간 거예요. 지난번까지 부두에 매놓고 지금 있었거든요. 배는 만들었는데 부두에 매놓고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갖고 다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밧줄을 잘라내고 이제 나간 거예요. 항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잘 우리가 이 순종할 거 순종하고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꼴을 먹이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양도 낳고 애기도 낳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양육을 시키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또 교육 목사님 또 부부도 오시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모여서 그래서 이 배가 순항을 해갖고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 침례교회를 했다고 하는 그 안에서 다 같이 공동의 상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목사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린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성도까지 공동의 그런 그 보상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곤란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면 안 돼. 목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냄새가 이제 풀풀 나요. 얼마 지나면은 털면 냄새 나고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침례교회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